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65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면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후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올 때에,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나의 하나님뿐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짧은 구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사가 12분이 등장하는데 내용이 많은 분은 6분이고 내용이 적게 나오고 이름만 등장하신 분이 6분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삼갈이라는 분은 한 구절에 다 요약됐습니다. 한 구절에. 그래서 뭐 이거 뭐 문서 비평이나 이런 거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용 분량 많은 거 적은 거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 분량 많으신 분은 대사사 이러고 내용 분량이 적은 분은 소사사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으니 그런 거 구별할 필요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셨다라는 거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사사기를 볼 때 저와 독자들이 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죠. 맞죠? 예,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사기의 주인공도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기의 주인공도 역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겠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경 보실 때 큰 오류나 왜곡을 하지 않을 건강한 해석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 절이잖아요. 다시 우리 한 세 번 정도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면서 요 짧은 구절이지만 아, 이 시대가 이랬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게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 안에서 복음을 오늘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3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후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에훗의 후에 이러고 31절이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등장하면 아, 에훗이라는 사사가 이제 끝났구나. 왼손잡이 에훗의 시대 모아방 에글론을 처리하고 이제는 죽었나 보다 생각하실 것까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 에훗 이후에 죽은 이후에 세워진 사사는 여선지 드보랍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 에훗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그래서 이제 4절에 세워진 사사죠. 4절이요.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렇게 앞뒤로 보니까요. 에훗의 시대에 에훗과 함께 누가 살았다라는 거 알 수 있나요? 예, 삼갈이라는 사사는 에훗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사사라는 거 요 한 두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훗의 후에 그러면 이 에훗의 후에 에훗의 시대이고 삼갈의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짧게 드보라의 찬양에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아멘. 아, 이게 벌써 한 구절 읽어보시니까 아, 이때 상황이 조금 어때 보이세요?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니고 행인들이 다 작은 길로 이게 숨어서 다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길에서 누가 자꾸 나타나서 노상 강도 짓을 하고 빼앗고 폭행하고 암흑적인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났던 흉흉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큰 길로 못 다니고 사람들이 다 작은 길로 피해 다녔습니다. 누구를 피해 다녔나요?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삼갈의 시대에는 이런 일 때문에 누가 원인이 됐나요? 블레셋 사람이랑 싸웠으니까 블레셋 족속이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삼갈의 시대에는 약탈과 노상 강도와 사람들이 핍절하고 못 먹고 못 살고 괴로운 시대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 세우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싸움 잘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가서 혼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강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녔을까? 이런 건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20년, 15년 요 정도 전에 이미 먼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저쪽 지중해 북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청동기 철기 문화를 이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신무기 기술이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막대기 들고 가서 싸울 만한 대적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야, 이 블레셋 족속 골리앗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 사람들 쎘겠구나라는 거 짐작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참 강원도 사투리로 우뚝하면 좋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강한 세상의 강한 권력, 강한 문명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괴롭히고 있을 그 시대에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소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보면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무기 개발 기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정의 능력을 주셔서 철기를 사오 철을 사오고 동을 사오고 뭐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가가지고 저것들 아주 그냥 초던 박살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께 막 무언가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누구의 아들 삼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죠?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삼갈의 출생을 설명하는데 누구의 아들로 소개했나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삼갈 벤 아나트. 그래서 아나트라는 말, 성경에 아낫이라는 말 등장하면 요거는 이 가나안 우상 숭배하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딱 벌써 들어보면 아, 아낫의 아들, 그러면 이 의문이 드는 거죠. 유대인을 구원한 사람인데 이방 족속 사람의 아들이네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 자체의 기원을 뭐 찾아보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짧은 구절 가지고 설교하려면 자료를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출애굽기에 등장한 호리족 속에서 기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호리족 속이요. 호리족 속에서 기원한 이유를 또 설명해 보라 그러면 또 여러 자료를 보니까 후르족이라는 데서 거기서 뭐 자료들을 보니까 후르족 토판에 옛날 고고학적인 이런 문서들 토판을 찾아보니까 삼갈이라는 이름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한 건 뭐 이거 다 제쳐놓고요 다 따져보고 요리보고 조리봐도 이 사람은 분명한 건 히브리 정통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도 아니고 히브리 가문도 아니고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 이방족속의 이름을 가진 겁니다. 이거 쉽게 설명드리려면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름이 조 다니엘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 이름을 들으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저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가 보다. 조 다윗이다, 조 요한이다 그러면 아, 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더 쉬운 예로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삽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 6층에 사는데 같은 라인에 누가 사나 이러고 메일박스에 가서 메일 꺼내면서 이렇게 이름을 쭉 봤더니 이름 스펠링이 희한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 다른 건 길어서 잘 못 알아보겠는데 왕싱이라고 있더라고요. 왕싱. 어느 나라 사람이죠? 중국 사람인 것도 금방 압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아, 제 이름은 나카무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네, 그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뭐 빌려달라고 할 때 뭐 스매끼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언어를 쓰는 거 보면 그 어느 시대 사람인지 이런 거 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쉽게 이해해 보니까요. 아, 이거 히브리 사람들은 아나세 아들 삼갈 이러면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거 금방 이름만 보고도 아는 거죠. 근데 기분은 써? 좋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는데 정통 유대인 족속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저희도 이방 사람 중에 이방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 여기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와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라는 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셨다라는 거, 이 복음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열국을 향한 이 구원 계획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거 발견하고 참 감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이방 족속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셨을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름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보셔도 저는 은혜가 안 돼요. 제 이름은. 왜 제가 이걸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요, 저도 이름을 들어보면 나라조자의 용룡자에 나타날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대라고, 나라의 큰 일꾼대라고, 아버지가 나라의 용대라고 이름을 조용현으로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좋은 이름이에요.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이름이. 성경에 또 용은 뭐로 비유해요? 여러분 사탄이네요. 이름이 사탄 나라예요. 사탄 나라 제 이름이. 그러니 제 이름 부를 때마다 그게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름이 문제가 되나요?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앙을 보시는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이름 하나만 봐도 저에게는 이 한 구절이 크고 큰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오늘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특징을 나타내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막대기요, 막대기. 수식어가 소모는이라는 단어도 붙어 있습니다. 원문도 똑같아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소모는 막대기 들고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뭐 양을 치든 소를 치든 염소를 치든 분명한 건 이 사람 목동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성경을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한 구절밖에 없으니까 이 삼갈이라는 분에 또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 속 안에 막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 아니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든 목동이 가가지고 블레셋 청동기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 600명을 때려 죽였나? 아니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이런 위협에 하나님의 백성이 놓였다 그러면 6.25 전쟁 이후에 뭐 UD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UDO 뭐 켈로부대 이런 거 아시죠? 전쟁통에 막 용병을 길러가지고 엄청난 강도의 강훈련을 시켜서 용병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 내보내셔서 가서 싸워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건 누구의 생각인가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 인간들은 그런 걸 자꾸 생각할까요? 그런 논리로밖에는 해석을 못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소모는 막대기든 이 삼갈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내셨을까? 핵심적인 내용은 내일 새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오시면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도원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삼갈을 통해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600명을 처단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힘센 용병이라고 그러면 그건 누가 한 줄 알겠어요? 이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이 야, 요건 누가 이뤄낸 구원인가? 삼갈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아, 말씀을 드릴게요. 입이 간지러워서. 내일 이제 기도원이 실수가 뭐냐면 기도원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추려내시는데 얼마까지 추려내시죠? 300명까지 추려내세요. 추려내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스스로 자긍할까 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랑으로 사는 것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목동 연약하고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이방족소 가문도 이상하고 아나세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어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마이너리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사사로 세우셨을까, 구원의 도구로 쓰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무릎을 치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니까요? 구원의 계획을 누가 하시고 구원의 일을 누가 완성하시며 그 성취의 영광을 누가 취하셔야 되나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라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가 많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제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설교 다 해놓고 이 얘기하면 이 얘기만 기억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듣고 그냥 얼른 지워버리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7개월을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고요, 기도만 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새벽 설교하고, 기도원에 실버타운이 있어서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새벽 오후 2시 되면 집회하고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하루에 세 번 예배드리는 거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7개월을 예배를 드리니까요, 성도님 한 분이 제 발로 찾아오셨어요. 자기 중학교 때 은혜 받은 기도원이라고, 거기 시내가 가깝거든요. 걸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자기 사업도 망하고 와이프랑 이혼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방 하나 들고 알거지가 돼서 자기 중학교 때 은혜 받은 자리라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자기 신학교도 갔대요. 그분이 기도한 지 7개월 만에 한 분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분이랑 주일 예배를 5개월 동안 드렸어요. 여전히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고 점심 2시에 같이 집회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5개월을 더 예배를 드리니까요, 갑자기 한 열대 가정이 몰려왔어요. 여기서 교회를 같이 목사님하고 세우고 싶다고 오셨어요. 제가 1년 동안 뭐 한 거 있어요? 제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거기서 무슨 기이한 일을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열심히 해야 뭐 밥도 굶고 막 발버둥을 쳐야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 줄 알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철이 들다 보니까, 뒤로 돌아보니까요, 아,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엎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때그때 사용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관의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뭐가 대단했을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가문에 얼마나 재산이 많았을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 얼마나 신실했을까? 이런 게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떠한가? 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나? 나는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을까? 나는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이 한 구절이 제가 평생에 붙잡을 만한 복음의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나실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 뒤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으니 나같이 미약한 사람도 하나님 주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 귀한 벽돌 한 장 놓는 것처럼 저도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이런 은혜를 먼저 깨달았던 분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 시편 39편 4절로 7절을 제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삼갈처럼 혈통으로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나 마른 막대기처럼 주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으니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하늘나라의 참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감사 찬송 드리는 삶 잘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마음에 연연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